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결말에는 우리 모두가 중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5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면서 또 코앞에 닥쳐져 있는 외부의 공격을 수비하느라 백성들이 무척 곤비에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해도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반은 또 무기를 들고 외부의 적을 수비하는 이중적인 고역에 이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래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제국의 역사나 한 나라의 붕괴를 보면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지도상에 사라지거나 멸망당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마도 그랬고 여타 제국들의 흥망사를 보면 항상 내부의 붕괴에서 그 대비가 안된 까닭에 또 리더들의 혼란 때문에 무너지고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참 어려웠죠. 북에는 잘 무장된 병력들이 소련을 등에 업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한반도는 전 세계 열강의 전쟁 놀이터가 되어서 그 한복판에 모든 백성들이 집을 잃고 자녀를 손에서 놓치고 매일 허기 속에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은 단결해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내부적인 타락이에요. 내부적인 붕괴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러한 조짐들이 나라 안팎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음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경우에는 더큰 시대적 혼란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사실 더큰 위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도 아니었고 외부의 적의 대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슬금슬금 그 조짐이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 내부의 붕괴의 그 위기를 한 리더의 탁월한 판단과 하나님 앞에 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도 굉장히 맞물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이 시대가 또는 우리의 가정이 또는 나 자신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던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선을 성경으로 돌려서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뭘이 밤에 기도의 제목으로 던질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하고 있었죠? 원망하고 있었어, 원망. 항상 붕괴의 첫 번째 사인이 그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원망 앞에 굉장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를 맞았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원망이 심했던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생활 앞에서 특히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과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우리가 보죠. 원망을 보죠. 근데 이 원망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속에는 뿌리 깊은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원망이 아담의 세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못난 남자는 핑계대는 남자입니다. 뭐 자매들만 알면 필요는 없고 보면 이게 주로 이제 못난 계열이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들.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원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자가 주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자꾸 전가하죠. 예. 이 원망이라는 건 책임 전가예요. 이 백성들 사이에 이런 원망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춰지는 원망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백성 중에 원망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식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온 땅에 흉년이 왔어요. 엎친데 덮친데 아주 찍어 누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구가 너무 많다.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느냐. 근데 3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 잡히고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제는 전답을 다 파는 겁니다. 다 팔아요. 예, 시골에서 그 흉년의 가장 큰 사인이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팔지 않는 게 소인데 소는 사실 계속 농사를 도와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농부들이 소를 팔아요. 소를 팔아요. 근데 주로 언제쯤 이 소를 파냐 하면 자식들이 등록금 보내달라 그럴 때 서울에 유학 간 자식들이 아버지 등록금 이제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줄 같은 소를 팔아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을 온몸을 부딪히면서 부모들은 이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학금을 뭐라 그러냐면 우골탑 장학금이라 그래요. 소 팔아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메데바사가 이때는 여러 나라를 확장하고 또 제국 팽창주의를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그 세금을 다 누가 내겠습니까? 메데바사의 자국민들도 물론 내겠지만 이렇게 속국으로 편입돼 있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 메데바사 쪽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결정적으로 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야, 이런 참 절망스러운 기록이 드물 정도로 오늘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을 쭉 며칠 묵상을 하면서 야,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만난 세상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까?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답이 없고 힘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이 시대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 한복판에 청년 세대들이 지금 견뎌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자, 이 원망은 일면 굉장히 이해가 가는 원망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러면 욕먹어요. 그건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소리지. 제일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공감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꼭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뻘쭘한 소리를 가끔 해요. 아, 요즘 뭐 기도도 안 되고 솔직히 예배도 가기 싫고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그럼 속으로 너나 해라 너나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저 같으면 벌써 나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렇게 편이 되어주는 지혜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 여동생이 꼭 그래요. 우리 여동생이 나름 신앙이 아주 좋다는 자매인데, 뭐 이렇게 누가 답답한 소리하고 좀 한심한 소리하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러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짜증나요. 짜증나요. 네? 그래서 우리 여동생 앞에서는 뭐 힘든 소리를 잘 못해요. 다 주님이 아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러고 막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식구들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죠. 예, 그런데 뭐 그런 스타일도 또 있고, 또 염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또 신앙의 스타일도 있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참 재미있게 다양하게 만드셔서 어떤 그 신앙의 일정한 틀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면 참 세모난 사람, 네모난 사람, 둥그런 사람, 뾰족한 사람, 묵뚝한 사람, 별별 다양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또 교육자들은 수용할 줄 아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교육자들도 가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떤 사역도 이루어내고 결실도 하고 열매도 내지만 한켠에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도는 그 속에서 서로 마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이유 없이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필요 없이 어쩌다 만난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옆에 이제 이따 기도할 때쯤 기도하는 옆에 성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내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형제가 나랑 그렇게 쌓여있는 사연도 없고 스토리도 없지만 내 한켠의 일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원망은 터지고 이제 그 원망에 몇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백성은 결론적으로 우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런 상황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예요. 어떡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조금씩 그 헤쳐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구나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노하였으나. 절 보세요.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노한 건지인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1. 자기 자신에게. 2. 원망하는 백성에게. 3. 이 원망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게. 하나는 그냥 치웁시다. 자, 세 개 중에 어느 쪽이 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네, 3번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노하였으나, 7절을 보실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누구를 꾸짖어요? 귀족과 민장이라는 건 사회 지도계층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책임을 진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이제 뭐 이래서 뭐 신경질 나고 저래서 신경질 나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막 지금 원망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아, 우리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그러면 사실 듣는 사람이 그런 참 불편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병원을 가보면 의사들 계시잖아요. 또 간호사 분들 계시잖아요. 그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들은 돈 많이 가져가도 참 아깝지가 않다. 그분들은 평생을 누구만 상대하고 삽니까? 아픈 사람만 상대하고 살아요. 출근하면 맨 아픈 사람만 와요.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아, 저는 여기 아파 죽겠어요. 저는 여기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정신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심리치료도 좀 받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의사나 간호사 직업이 이 중노동이에요. 이게 정서노동자예요, 사실은. 평생을 아픈 사람만, 그것도 또 과마다 그 아픈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이 코만 들여다봐고 이비인후과. 그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과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동굴만 쳐다보는 거 하루 종일. 아, 해보세요. 아, 입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참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설교 전에 누구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교 전에 누굴 만났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눈빛이 여러 구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가 저 집사님이 왜 날 째려봤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그게 이제 딱 머릿속에 얹히면 막 설교가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제가 렌즈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찡그리고 봤는데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운명을 걸맞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서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항상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어제도 한 11시 넘어까지 꿈다에서 우리 꿈다가 뭔지 모르세요? 여기 우리 3.1교회 지점은 아니지만 거의 지점과 방불한 다방이 하나 있어요. 다방 찻집. 거기 이제 2층 다락방에서 우리 청장년 목자들하고 처음으로 11시 넘어서까지 청장년의 그 진로와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 문제에서까지 다 들었어요. 한 3시간 넘게. 막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담임 목사가 뭔가 좀 신경질이 나가지고 어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요구나 건의사항을 들을 때 막 가시가 나가고 그러면 공동체는 인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는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이거는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 공감하는 분노가 없을 때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3.1교회 어떤 슬픈 또는 어떤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까지 그래. 이래버리면 실제 자식 같은 청년들이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님은 영적인 어른이요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 이제 이런 문제 발생하면 이제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탁 뭐가 생길까요? 담이 생기고 벽이 생겨버려요.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능력은 리더십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위험해요. 같이 분노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영어권에서 하는 말로 So what?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살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혈질들은 참 헌신도 잘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 혈기가 나중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수고 헌신을 다 까먹어. 그 입방정 한번 잘못 지어가지고 그 사람 평생 쌓아놓은 게 한 방에 날아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분노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막 상을 둘러먹고 내가 언제 상 엎은 거 봤어요? 안 보셨죠? 난 그래도 예수님보다 덜 이제 노회에서는 가끔 그랬는데 노회에서는 가끔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막 상을 둘러보고 엎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러면 그 분노는 계획한 분노입니까? 격발된 겁니까? 계획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촘촘한 분이세요. 성품 자체가 이렇게 함부로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계획을 가지고 화를 내요. 여러분 계획 가지고 화낼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느헤미야는 이 벌어진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분노했어요. 이렇게 한 인간들 다 어디 갔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탁 자기를 캄다운 시키고 뭐 했죠? 깊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알고 보니까 지도 그룹이 폭리를 취하고 이자를 통해서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을 고리대금업으로 착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슨 계급사회도 아니고 고용사회처럼 갑을관계도 아닌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지금 무슨 역사를 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많은 재정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밖에는 지금 외적들이 호시탐탐 이 작업을 방해하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다중적인 위기 속에 나라가 있는데,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부적인 원망이 터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삽시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도그룹인 이 모든 공사의 책임자들이요, 이 지도그룹인 백성들의 리더그룹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원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놀이 하도록 돼 있어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벗어나서 어려운 백성들을 더 짐지우는 가혹한 삶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대번에 들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 그 사람이 그 재정적으로 또는 영향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인데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면 인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도그룹을 향해서 뭐합니까? 야단치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던,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할 경우에는 타격이 올지라도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예.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구분 없이 꾸짖으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죠? 10절을 볼까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앞을 보실까요? 결론을 뭘로 짓습니까? 이자 받는 거 그만둬라.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상, 원리상 이거는 죄다. 중단을 시킵니다. 회개는 차츰차츰 해서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항상 회개는 하나의 공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개는 당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는 사람치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까지 가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실익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저질러왔던 오랜 구습, 잘못된 질서, 또 내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도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의가 되고 마음의 납득이 되면 예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자,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또 볼까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위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근데 이걸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오늘. 그렇죠? 오늘 하라는 얘기, 오늘. 자, 사랑하는 우리 청춘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늘 앉아있는 앞에 가서 삐뚤빼뚤한 글씨일지라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또는 지금부터. 오늘 니에미아가 이 리더 그룹들에게 그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언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아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다 돌려보내라. 다 회복시켜라. 자, 그러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온 회중이 다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멘 참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청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3.1교회 오면 청년들이 순수하고 뜨겁고 이쁘고 또 아멘을 참 잘해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라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13절까지 쭉 봤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원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첫째,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그거는 그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노를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분노대로 막 쳐부수고 밀고 나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깊이 뭐하고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죠. 그 원인이 드러났어요. 리더 그룹의 실수요 잘못이었다는 것이 여기 밝혀졌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곧이곧대로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다 따르고 순복하여 온 백성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아멘이라는 결론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어느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감은 건지 뜬 건지 눈이 작은 건지 뭐 헷갈려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각막을 다친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경책을 볼 때도 이 약시들 보는 모습처럼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가까이 대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니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이패드로 글자를 크게 막 20포인트 정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겨우 이제 몇 절 읽고, 그러니까 뭐 힘들죠, 책 읽기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목양실에 들어가더니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뭐 집에다 또 싸놨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그 교회 출신 목회자를, 그런 시력에 좀 장애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교회가 청빙을 한 거예요. 교회가. 저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검증이 되었던 분 같아요. 진짜 키도 이렇게 훌쩍 크신 분인데 아주 그 털털하고 성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제가 눈이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저를 덜 돌봐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은 눈이 나쁘니까 성도들 잘 보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인사 안 해도 성도들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와서 아, 저 아무개 집사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툭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아, 이럴 때는 참 약한 게 은혜라는 말이 실감이 돼요, 목사님. 제가 그 은혜를 겪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저를 위해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어디 좀 하나 좀 아플까? 어디 좀 한번 아파볼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아파가지고 교인들한테 짐이 돼도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답이 없고 길도 없고 힘이 없을 때 느헤미야라는 한 탁견 있는 리더를 세워서 그 공동체 위기를 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타개 나가는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일관된 모습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봐요. 오늘도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 내놓고 여러분들의 못남과 추함과 부족함을 다 내놓고 이 기도의 밤 끝을 잡고 중간에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또 나가실 있으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또 남아있는 자는 앞서 떠난 자의 목까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이 후렴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도 내 이름 아시죠? 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각자 개인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내 심령에 수많은 얼룩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고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돌아오겠나이다,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 이 은혜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